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천국 가려고요.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축복받으려고요. 잘 되면 좋잖아요. 뭐 이런 등등의 대답이 가능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 가서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평안과 안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깃들었고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과 안식,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참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식과 평안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귀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안과 안식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 봤던 그 장면이 마치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혀있는 것처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만 옛날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 연탄 배달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리어카에 연탄을 가득 싣고 연탄이 얼마나 무거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짜내는지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힘들게 살아가죠.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고달프게 살도록 창조됐을까? 그건 전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게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후에 깨지고 말았던 거죠.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인간 타락 이후에 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에게 기쁨이어야 할 해산이 고통이 되었고 기쁨이어야 할 노동이 수고가 되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노래했죠?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휙 하고 신속하게 지나가버리는 인생 그야말로 안식과 평안이 상실된 고단한 삶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탈출해보려고 무진애를 쓰지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육신의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지요. 인간의 육신은 하루 쉬고 6일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휴식만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참 안식이 없으면 늘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 또 갈등과 공허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자꾸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끝없이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애쓰고 세상의 향락거리들만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편리함, 영혼의 안식,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불만족합니다. 분명히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분명히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공허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안식을 모르는 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된 안식의 비결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28절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왜 인간에게 상실됐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마치 태양을 맨 눈으로 볼 수 없고 겨우 선글라스를 껴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시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성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4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한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로써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무너지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예수님의 평안, 영혼 깊은 곳에 흐르고 넘치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편안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잠시 누리는 편안, 다시 말하면 편리함과 즐거움,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던 중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를 한 후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지요.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안식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순간이나마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 말씀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안식과 평안이 있을지라도 도전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그것을 회방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세력과 또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고 더 풍성케 해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평안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비죠 일종의.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수비는 뭐라고요?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초보적인 것만 해도 충분해요.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아기를 길러보신 분, 옆에서 지켜보신 분 다 아시죠? 아기는 세 가지만 잘하면 충분해요. 칭찬도 받아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렇죠? 젖만 잘 먹으면 최고라 그래요. 야, 우리 아기 젖 잘 먹네. 응가만 잘해도 어때요? 칭찬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보여주기까지 우리 아기 이거 보라고. 보물덩어리처럼. 잠만 잘 자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자라면 그 세 가지로 충분할 거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그거를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 길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는 소수라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그 소수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자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순종 그리고 헌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29절, 30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멍에가 뭘까요? 잘 아시잖아요. 소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연결해서 일을 시키는 기구 아닙니까? 묵직하지요. 그럼 멍에 그러면 아이고 그거 걸어놓으면 묶이는 건데 속박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은 속박의 멍에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종교들을 추구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종교 안에 계율이 있어서 그것이 또 다른 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는 어땠습니까? 성경 외에 쓸데없는 과도한 율법 규정을 만들어서 그게 계율이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죄인인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것도 완벽하게 어떻게 지켜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고통의 멍에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고 또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멍에는 속박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쉬운 멍에, 세상의 멍에는 어려운 속박의 멍에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하지요. 두 마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가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쌍멍에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을 끼우고 가면 어때요? 어미가 이끌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보조를 맞추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쉽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잘 맞다, 편하다, 어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어때요? 편하잖아요. 아, 편하다, 딱 맞다. 바로 그겁니다. 착용감이 좋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이 멍에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계율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런저런 속박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얽매이고 묶이고 고통을 더 당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는 어때요? 순종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말씀 순종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디즈니랜드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때 문자 그대로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가운데 한 백인 여성이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빠가 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애들이 넷이나 되더라고요. 올망졸망. 근데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이렇게 보니까 줄을 가지고 애들을 네 명을 다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강아지도 아니고 저게 뭔가 싶어서 처음에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파 속에 아이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 내 아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움직이고 난리지. 놓치기 쉽죠. 그런데 줄을 묶어가지고 네 명을 이끌고 다니는데 아이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천진난만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아, 저 줄은 속박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도 안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멍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 세상의 속박 고통이고 다른 종교들의 계율은 속박이지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때요? 지키기가 쉬워요. 자진해서 열심히 지켜요. 근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지시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어려워요. 그죠? 예, 사랑이 지키기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에 말씀의 멍에는 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또 이와 같아요. 길을 갈 때 차선 어때요? 있으면 불편해요? 편해요? 편하지요. 차선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 몰라요. 가끔 선교지에 가면 낙후된 나라들에게는 도로에 차들이 제법 많은데 차선이 없어. 그럼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막 빵빵거리고 막 옆에 막 끼어들고 막 달라붙고 야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차선이 빤뜩빤뜩 있으면 어때요? 차선 안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속박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안정감이죠. 자유죠. 평안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자유를 느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더 나가서 말씀의 축복을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119편 165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평안과 더불어 형통의 축복, 축복의 대로가 활 활짝활짝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멍에를 메십시오.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축복의 대로를 경험하고 참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멍에는 짐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맡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몸, 여기서 몸은 육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 인생 전체를 가리켜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어땠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속박한다는 한자 말고 다른 한자죠.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요 구속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바쳐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짐은 어떻다 그랬어요? 30절 다시 보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다 그랬어, 가볍다. 아니, 짐이 무겁지 가벼운가?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쌍멍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함께 맨 어미소가 리드하기 때문에 새끼는 어때요?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명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야, 이거 내가 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다 보면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행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는 그런 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눈보라와 극한 추위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눈길을 가고 있는데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방치하면 얼어 죽겠네. 그래서 동행인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차례대로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미쳤어?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당신이나 하고 싶으면 나는 싫어. 하고 서둘러 앞장서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을 두고 갈 수 없어서 혼자 들쳐업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근데 한참 한참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갔던 그 사람이 눈길에 얼어 죽은 시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혼자 가다가 넘어지겠죠. 쏟아지는 눈에 파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썬다싱과 그 노인은 서로의 체온으로 뜨거워진 열기가 생겼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쉬엄쉬엄 가고 또 가고 걷더니 산을 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의 짐을 지는 것 같은데 사명의 짐이 나를 지어줘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나를 짊어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 사명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그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거 건방진 말이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 받은 은혜가 많거든. 받은 사랑이 많거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도 나는 더 헌신해야 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서 또 보니까 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헌신했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보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야 이번에는 내가 추록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구나 순교를 예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다 살았구나. 하지만 나는 천국 간다. 주님 앞에 서면 준비된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판 안 받는다 그랬는데 맞아요. 종류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 심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정죄 심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거기선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정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계시록 20장 보면은 정죄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위책에 기록된 죄상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 심판을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인생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각각 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베마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 시상대거든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 우승자들이 시상대 앞에서 상을 받잖아요. 그 시상대가 바로 베마예요. 그래서 일명 베마 심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상급 심판, 베마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유, 나는 구원 받으면 됐어. 그것도 감지덕지지. 말아요. 맞아요. 감지덕지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나만 빠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섭섭하지요.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축에서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대충 마무리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 한 채, 지금까지 지은 집 중에서 가장 멋있게 한 채 지어주고 퇴임하세요. 이미 그는 마음이 떠난지라 알았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건성으로 했습니다. 인부도 자재도 대충대충 쓰면서 집을 얼른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건축가의 얼굴은 순간 당황하고 빨개졌습니다. 내 집이었다고? 내 집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을 텐데. 후회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그나마 감지덕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집 한 채씩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아름답고 멋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서 미리 우리에게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짐이 내 짐이다. 그렇게 여기고 잘 짊어지고 헌신함으로 기쁨과 축복과 천국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 주일을 빼놓고 평일을 40일 계산한 그 기간 동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미 사순절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죠. 금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30일까지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경건의 연습을 위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여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멍에를 메고 또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메고 지고 나아감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승리 인생,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와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질고 온갖 것을 짊어지고 수고하던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운 멍에이기에 가벼운 짐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쉬운 멍에 말씀의 멍에를 지키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벼운 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무겁다 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경험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